백악관에 짤막한 공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업체 창업자 예브게니 프리고진 대표는 어제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프리고진 대표는 커비 조정관에게 바그너가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물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전날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정격 공개하고 바그너를 국제범죄조직으로 지정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해 있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특히 바그너를 광범위한 잔혹행위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범죄조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바그너 그룹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무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돕고 있다고 비판해왔지만 바그너와 북한은 모두 이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오늘 설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한국에선 하루 동안 차량 612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인용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0만 대가 이동하는 등 전국에서 612만 대의 차량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는 앞서 오는 24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530만 명, 총 인원 2,648만 명이 이동해 작년 설보다 22% 정도 이동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용수단은 자가용 승용차가 91.7%로 가장 많았고 버스 3.8%, 철도 3%, 항공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러한 이동이나 여행 소식 없이 설을 맞아 주민들이 음식을 만들고 민족놀이 등을 즐겼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설 등 남북한의 명절 풍경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한국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앞서 BOA에 전 세계 나라 가운데 북한처럼 국민이 명절을 맞아 국내에서 다른 친척을 만나거나 방문할 때 여행 허가증을 끊고 뇌물을 고여야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북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 국민이 이렇게 거대한 감옥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전반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설 명절을 맞아 북한 당국은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김기웅 통일부 장관이 오늘 경기도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제39회 망향 경모제에 참석해 북한 당국은 이제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차관은 북한 당국은 자기 주민의 민생을 돌봐야 할 기본적 책임, 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인간 본연의 요구와 또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자는 한국의 제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추석에 이산가족, 즉 흩어진 가족 당국회담 제의를 포함해서 한국 정부는 모든 제의는 유효하고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북한의 납치 억류돼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있는 분들 또 3만여 명의 탈북민도 휴전선 넘어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족과의 이사는 70년 전 과거의 일이 아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한국의 흩어진 가족 상봉 제의 등 남북 대화 제의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에서 6건의 기밀 문서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미국 법무부 수사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밥 바우어는 어제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전날 델라웨어주 웰밍턴의 바이든 대통령 사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 지역에서 새벽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올해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17일부터 이틀간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납치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은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통일부가 올해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죠.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최근 국영 KTV 국정대담에 출연해서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김기웅 통일부 차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올해에는 반드시 남북 간 대화의 문을 열고 이를 통해서 담대한 구상이 본격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북한 관계는 상당히 경색된 상황인데요. 대화 물꼬를 과연 어떻게 트겠다는 것인지 윤 기자가 보시기에 어떻는지요? 북한이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을 했고 또 북한이 남북 대화에 뭐 전혀 지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남북관계 상황에서 대화의 의지를 밝히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그 대화의 물꼬를 트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통일부 장관이나 통일부 차관 모두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서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이런 말만 한 것인데요.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떠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남북 간의 상황은 대화를 기대하기에는 전혀 희망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를 틀 계기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긴장 고조를 초래할 요인만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연말 연초에 잇따라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요.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응해서 미군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한반도 정세가 계속 악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얘기하는 대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리려면 현실적으로는 가령 북한의 요구나 주장에 대한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요.
예.
말하자면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하고 있는 체제 해제 문제 또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은 핵 문제를 포함한 정치 군사 현안은 미국과 풀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면에서 한국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윤석열 한국 정부 출범 초기에 이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 그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거부했고요. 게다가 한국 당국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대화를 재개해보겠다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언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이루기는 상당히 난망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그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다 보이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비정치적인 분야, 이산가족 상봉이나 방역 문제 이런 것으로라도 어떻게 좀 얘기를 해본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이제 최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당장은 북한이 그 남북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뭐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새 벽두부터 한국을 이제 명백한 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또 연설을 통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이 북한의 핵 사정권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핵 위협을 가한 겁니다. 핵무기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지난 연말에는 서울에 그 무인기를 또 침투시켰고요.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난해 8월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그냥 비난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 이렇게 그 막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지금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분위기가 상당히 나쁘고 꽉 막힌 전망이 안 서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문제가 저희가 생각해 볼 거는 이런 구도, 꽉 막힌 구도와 분위기가 계속 갈 거냐, 또 언제나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북한과 남한 모두 지금 같은 상황을 계속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북한은 지금 지금 6년째 그 국제사회 고강도 그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데 경제 사정이 상당히 나쁘죠. 그야말로 1990년대 지금 고난의 행군 이래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그 평가가 많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그 대화를 재개해서 제재를 완화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미북 대화, 남북 대화는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미북 대화가 재개된다면 그 대화는 사실은 미북 간의 대화가 되겠지만 대화의 기초는 앞서 그 한국이 제안한 담대한 제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북 대화, 북한이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만일 대화 테이블에 나오면 미북 대화가 재개되고 동시에 남북 관계, 남북 대화도 재개될 것이다. 이런 그 하나의 관측이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지금 정치, 군사 이런 문제는 뭐 꽉 막힌 게 사실이지만 비정치적인 분야,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권영세 그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9월이죠.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을 북한에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그것이 작년 가을에 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북한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과 대화를 재개할 그럴 생각이 없으면 거부 의사를 밝히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그래서 한국과 절대로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해서 대화 안 한다 이래버린 것인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도 지금 한국에 대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언젠가는 남북 대화를 재개할지도 모르고 그 대화의 실마리는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방역 문제 또 식량 지원 이런 것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신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최 기자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북한이 그동안에 대외적으로 엄명해 온 분야 것들을 보면 북한은 사실 미국과의 관계나 또 한국과의 관계에서 일관되게 정치 군사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방역 지원 문제 이런 인도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비본질적인 사안이라고 그렇게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사실 남북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일부에서는 있지만 사실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은 그거를 통해서 남북대화에 물꼬를 트는 방식보다는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수적으로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적은 있어도 북한이 특히 이산가족 문제를 갖고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보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본질적인 북한이 주장하는 정치군사 문제 이외의 사안으로 대화의 물꼬가 튼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는 겁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로 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이 다보스 포럼이 무엇인지 이 성격상 이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도 있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다보스 포럼 자체는 이제 국제적인 그큰그그 세미나, 굉장히 큰그 경제 포럼이죠. 그래서 각국의 그 국가 원수 또 경제계 주요 인사, 기업인들이 참석을 해서 국제의 그 경제 상황 이런 것을 논의하고 또 정치 외교 분야도 논의라는 굉장히 큰그 하나의 지구촌의 그 축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이번에 그 특이하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했고요. 특이하게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그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그 한국 통일부 장관이 다보스 포럼에 간 것이 한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봤더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해서 다보스 포럼에서 유엔 국제아동기금, 그러니까 유니세프 총재를 만났고요. 그리고 유엔 그 식량농업기구 WFP 사무총장을 만나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그 대북 인도적 사업 문제, 그리고 남북 인도적 협력 문제에 대해서 그 논의를 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아마 권영세 장관의 아까 말씀드린 남북대화 또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재개해 보겠다. 아마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뭐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좋지만, 이런 남북대화, 정치적 대화 이런 것이 안 되면은 국제사회 또는 남북관계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권영세 장관의 그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은 뭐 일관되게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늘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북한은 반응이 없습니다. 자, 올해 뭐 미북 대화 가능성은 어떨까요?
예, 사실 앞서서 남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남북 대화와 마찬가지로 미북 대화도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그 재개 가능성이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북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라는 것은 그동안에 보면은 상당히 팽팽한 긴장 상태가 계속되다가도 전격적으로 어떤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전격적으로 뭔가 실마리가 풀리고 이를 통해서 회담이 진행되고 대화가 열리는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돌파구가 갑자기 마련될 것인지 이런 것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반적인 상황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이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에서 핵 개발을 고도화한다든지 핵무기를 또 군사력을 강화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내부 정비에 몰두해 있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또 미국도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대외 정책에서 북한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리고 아울러서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측에 대화와 관련해서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화의 가능성은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있고요. 역시 이 과거에 마찬가지로 미북 대화가 그 성사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뭔가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 미국 평화연구소죠.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 연구원이 최근에 한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금까지 성과를 못 보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히기보다는 대북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대화를 성사되게 하려면은 북한과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한반도의 전략 자산 전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또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축소를 한다거나 또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인도주의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유화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조짐이라든지 분석은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북 대화가 재개가 안 된다고 하면 따라서 올해도 계속 북한에 대한 제재 이런 건 풀리지 않고 이대로 계속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 뭐 작년에 뭐 도발을 워낙 많이 했죠. 40차례 이상 그 미사일을 쏘고 ICBM을 포함해서 60발 이상의 그 크고 작은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워낙 도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기존 한미 그 방위조약에 근거해서 이 같은 하나의 그 한국을 보호하는 방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북 대화 그 전망이 별로 그렇게 그 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6년째 그 고강도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내부 경제 현안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이 같은 문제를 풀려면은 기존의 미북 관계의 그 대화를 재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의 그 바른 순서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못을 더 내놓고 이룩하기는 지금 미국 국내 사정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미국으로서도 경황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볼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두 가지 전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기적으로 미북 간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희박한데요. 장기적으로 북한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계속 견딜 수 있느냐? 중국이 조금씩 지금 뭐 식량을 대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것이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으로 계속 버티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것을 계속 북한 수뇌부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역시 그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좀더 적극적으로 그 자세를 바꿔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고 제재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그 입장 표명이나 정책선회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7일부터 이틀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왜 불참한 걸까요?
예, 사실 한국 통일부가 설명하는 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참석한 사례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이제 그동안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최고인민회의가 17차례 열렸는데
네.
김 위원장이 참석한 것은 9차례뿐이고요. 김 위원장은 아시는 대로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이제 이따금씩 시정연설 형식으로 대외 메시지를 회의에 참석해서 내놓곤 했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말에 이 노동당 전환회의가 열렸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김 위원장이 대외적인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아울러서 또이 다음 달 초에 북한도 건군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김 위원장이 어떤 대외적인 대내외적인 메시지를 발신할 기회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는 불참한 게 아닌가 그런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이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김 위원장의 불참을 그래서 이례적인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국가 예산안을 보면 15.9%가 국방 부문에 배정이 됐는데요. 지금 이런 비율의 배정,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이번 그 최고인민회에서 그 예산을 보고하면서 전체 예산의 그 15.9%를 이제 국방비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건 그 지난해 밝힌 그 예산 비율과 그 똑같은 겁니다. 지난해에도 15.9%를 국방비로 책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같은 숫자가 나왔고요.
예.
전문가들이 이제 어떻게 보느냐 그러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들은 그 북한의 그 예산 발표 자체를 그 믿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국가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산 돈을 이제 그 다르게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북한의 그 예산안 발표를 보면 지난 몇 년간 그 국방비 비율이 거의 같습니다. 소수점 밑에까지 15.9% 작년하고 똑같은 숫자인데 이것을 믿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이런 것에 대해서 별 신빙성을 두지 않고 아마 그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 정도 50% 정도가 국방비로 쓰여질 것이다. 이런 추정도 그 상당히 많고요.
네.
참고로 그 북한이 그동안 그 국방비 쉽게 말씀드려서 미사일과 핵 개발에 상당히 많은 돈을 그 썼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그 소식통에 따르면 핵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10년간 10억 달러 이상을 아마 그 돈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사일 개발에만 한 2억 달러 이렇게 써서 핵과 미사일 하면은 거의 뭐 한 12억 달러 정도를 썼는데 이 정도 돈이면은 그 한번 그 국제 식량 가격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쌀 50만 톤에서 한 60만 톤 정도를 살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그 역시 핵과 미사일에 너무 과중한 그 돈을 썼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지금 상당한 그 식량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열렸는데 경제 부문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빈약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또 이는 북한 당국이 내놓을 대책이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또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잠깐 한국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원의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고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최소한도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중앙검찰소 사업 문제가 집중 토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 통제를 강화하겠다. 지금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건가요?
이번 그 최고인민회의를 보도한 그 노동신문을 보면 이번 회의에서 이게 중앙검찰소의 그 사업 정형 조직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과거에는 사실 최고인민회가 열려도 중앙검찰소 문제 등이 그렇게 잘 등장하지 않았는데 최근 몇 년간을 보면은 북한 언론에서 그 중앙검찰소 검찰소 이런 말이 그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중앙검찰소의 그 사업 정형 조직 문제 이런 걸로 봐서 아마 그 사업과 그 인사 이 문제가 아마 그 논의된 것 같고요. 뭔가 결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검찰소가 많이 그 등장하는 것은 역시 그 북한의 그 내부 사정 그 민심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최고인민회 보면은 평양 문화보호법 이런 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정한 북한 나름대로의 언어 이런 것을 이제 지키겠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한국의 그 드라마, TV 드라마, 영화 이런 것이 많이 북한에 퍼져서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남한식 말투 이런 거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동무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친, 남친 이렇게 부르고 여러 가지 그 남한의 그 말투 이런 것이 그 퍼져 있는데 북한 당국에서 이걸 상당히 그 경계심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를 동원을 해서 주민들 사이에 이런 같은 한류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직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을 보면 김영철 전 통일 전선부장이 주석단에 있는데 김영철이 아직도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주석단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정책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는 몰라도 네. 북한에서의 대내외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추정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아시는 대로 김영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신임이 굉장히 두터웠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네. 미국과의 마크 협상에도 그 참여해서 워싱턴을 방문했었고 또 서울도 방문해서 정상회담 전에 사전 조율을 했었고요. 또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계속해서 같이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만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이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데 하노이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 당직 그러니까 통일전선 부장이죠.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김영철이 올해 77살이니까 사실 세대교체 흐름을 보더라도 당직에서 물러나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주석단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국무위원회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그 경제에 대한 그 방안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요. 북한이 앞으로 이 자력갱생으로 과연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이 뭐 새해에는 어떨까요?
네, 뭐 벌써 새해가 밝은 그 든지도 좀 며칠이 지났긴 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금 그 경제난에 대한 그 언급 방안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굳이 나온 것이 경제 분야 예산을 그 1.2% 증액한다 이렇게만 나왔고 또 하나 이제 나온 게 내각이 12개 중요 고지를 점령한다 이런 게 나왔는데 12개가 이제 대부분 그 경제 분야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양곡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이 이제 12가지 중요 고지의 첫 번째 과제로 이제 제시됐는데 문제는 과제를 제시한 건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예산 배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고지의 그 첫 번째 양곡의 경우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예. 북한 주민들이 그 한 해를 먹고 살려면 대략 양곡이 550만 톤가량이 필요한데 지난해 북한이 가을거지에서 거둔 그 양곡이 450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톤 정도가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100만 톤을 뭐 중국에서 수입을 하든가 국제 지원을 받든가 한국에서 받든가 외부에서 지금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VOA 보도를 보면 작년 한 그 10월, 11월, 12월 그 세 달을 통해서 중국에서 조금씩 수입을 했는데 그 양을 다 합쳐도 10만 톤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한 90만 톤 정도가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도 그 양곡을 어떻게 그 수십만 톤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달해야 어떻게 조달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그 수중에 그 양곡을 수입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쨌거나 이번에 보면은 경제난에 대해서 그 뾰족한 그 해결책 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력갱생으로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힘들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13일 워싱턴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살펴보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날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납치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뭔지 좀 간추려 주시면 어떨까요?
예, 앞서서 이제 그 두 정상이 북한의 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하지만 이번 그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핵심 키워드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중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는 이 정상회담 한 달쯤 전에 국가안보전략을 포함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개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반격 능력을 이제 말하자면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 반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격 역량, 이것은 그 중국에 대한 말하자면 중국의 기지에 대한 타격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 전에도 환영 의사를 나타냈지만 다시 한번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한 데 대해서 환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제가 중국이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중국에 말하자면 나날이 팽창하는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이 군사 강국으로 탈바꿈하는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런 표현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이 방위비를 이 전후 최대 규모로 늘리기로 그렇게 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역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일본의 역사적인 국방 지출 증액 그리고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기반으로 우리는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잘 알려진 대로 이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두 나라가 2 플러스 2 그러니까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그런 회동을 워싱턴에서 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 여기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 대한 방위 그 약속에 그 우주 공간까지 미일 안보 조약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공위성이 일본의 인공위성이 공격받을 경우에도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의미고요. 아울러서 일본 오키나와의 해병 부대를 2025년까지 특수부대인 해병 연안 연대로 재조직하는데 미국과 일본이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다 중국을 겨냥한 그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대결 구도가 뚜렷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 핵 문제는 더 풀기 어려워지는 굳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보는 그 시각이 많습니다. 그 미국이나 그 한국이나 북한 핵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정치적, 외교적, 또 경제적 그야말로 생명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 없이는 그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협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국제 질서가 지난 한 2년간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단적인 예를 들면 벌써 바로 작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아시겠지만 그 러시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그야말로 국제 질서가 신냉전 시대로 좀 바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작년에 아무리 많이 그 미사일을 쏴도 유엔 안보리가 열렸지만 이를 제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냉전 시대로 인해서 구도로 인해서 유엔 안보리는 사실상 두 조각 또는 식물인간이 됐다 이렇게들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 핵 문제는 더 풀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도가 굳어져 가는데 그렇다면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다음 달 초에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 방문에서 좀 뭔가 그 좀 관계가 좀 풀리고 그래야 좀 또 남북 관계도 좀 풀리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북한 핵 문제라든지 또 중국과 한국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죠. 특히 미중 관계의 향배는 전 세계 말하자면 경제 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기 예. 때문에 이 블링컨 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사실 합의한 부분 아닙니까? 예. 여기에 관련해서 중국이 이제 블링컨 장관의 베이징 방문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상호 존중의 정신에서 서로의 입장을 잘 예의 반영하면서 정책을 펴가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상당히 또 전반적으로 경색됐던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실마리가 좀 풀릴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사전에 회담이 열리기 전에 그 전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상회담을 한 직후에도 사실은 상황이 그동안을 보면 좀 나아지거나 이러질 않았거든요. 네. 미중 사이에.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블링컨 장관이 이제 취임 이후에 처음 베이징 방문인데요. 이를 네. 계기로 뭔가 미중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대화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소식, 또 북한 최고 인민회의 소식, 그리고 미일 정상회담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영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이번 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재임 기간이 짧은 대통령은 9대 윌리엄 헨리 해리슨입니다. 해리슨 대통령은 추운 날씨에 역사상 가장 긴 취임 연설을 하다가 폐렴에 걸렸고요. 대통령 자리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 애나 해리슨은 미처 워싱턴으로 출발하기도 전이었는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9대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의 부인 애나 해리슨을 소개해드립니다.
남편 친구들이 그 일을 그냥 놔뒀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은퇴해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었는데 말이죠.
1840년 애나 해리슨은 남편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미국의 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윌리엄 헨리 해리슨의 나이는 만 67살이었고요. 아내 애나는 만 65살이었는데요. 그때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 부부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던 애나는 의사의 권고대로 당분간 오하이오주 자택에 남아있기로 했고요. 대신에 며느리 제인 해리슨을 워싱턴으로 보내서 손님을 접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애나가 워싱턴에 가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나를 그저 집에만 있는 전통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건 애나 해리슨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아니라고 휴스턴 대학교 역사학과 낸시 영 교수는 말했습니다.
She did have a formal education and she was the first.
애나 해리슨은 정규 교육을 받은 첫 대통령 부인입니다. 애나는 클린턴 아카데미에서 공부했고 뉴욕시에 있는 기숙학교에도 다녔습니다. 뉴욕 기숙학교는 이자벨라 그램이란 여성이 운영하던 학교였는데요. 이자벨라 그램은 여권 운동가였습니다. 그런 점이 애나가 어렸을 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애나 투실 심스 해리슨은 1775년에 미국 동북부 뉴저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애나의 아버지 존 심스는 주판사였고요. 지역사회에서 꽤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애나의 어머니는 애나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미국 독립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아버지 심스 판사는 어린 애나를 처가에 맡겨놓고 전쟁터에 나가 싸웠습니다. 외가에서 자라면서 애나는 외할머니의 검소함과 부지런함, 독실한 신앙심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클린턴 아카데미와 뉴욕 기숙학교에 다니면서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지식을 쌓았습니다.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 애나는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는데요. 아버지 심스 판사는 온 가족을 데리고 당시 개척지였던 오하이오로 이사했습니다.
어떻게 반대를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낯선 사람들입니다. 해리스는 대화를 나눌 때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또 신중한 면이 있고 교육을 받았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군인 말고는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애나의 아버지 존 심스 판사가 친지에게 보낸 편지 내용인데요. 딸이 윌리엄 헨리 해리슨 중위와 사귀는 걸 알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애나는 1795년 봄에 켄터키의 친척집을 방문했다가 마침 휴가 나온 해리슨 중위와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요. 해리슨 역시 버지니아의 꽤 괜찮은 집안 아들이었지만 심스 판사의 눈에는 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나는 해리슨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고요. 1795년 11월 아버지가 출장 간 틈을 타서 몰래 해리슨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때 해리슨의 나이 만 22살, 애나의 나이 만 20살이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역사학자 낸시 영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But they did marry in the Sims' home, so secret. But
심스 판사 집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니까 비밀 결혼이긴 했지만 극비는 아니었죠.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 뒤에 이 심스 판사가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해리슨이 법률가나 의사, 목사, 심지어는 농부도 되지 못할 거라면서 여전히 사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계급이 올라가면 괜찮을지 모르겠다면서 어느 정도 결혼을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나중에 심스 판사는 이 사위 윌리엄 헨리 해리슨을 자신의 유언 집행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해리슨을 많이 신뢰하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윌리엄 헨리 해리슨 하면 원주민 인디언과 맞서 싸우고 1812년 전쟁에서 공을 세운 전쟁 영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공직자로 일한 기간이 더 긴데요. 해리슨은 노스웨스트 준주 대표로 일했고요. 인디애나 준주의 첫 주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거쳐서 콜롬비아 주재 미국 공사로도 일했는데요. 애나는 남편의 부임지를 따라다니지 않고 오하이오나 인디애나의 집에 남아서 아이들을 기르며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낸시 영 교수에 따르면 해리슨이 편하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애나가 집안일을 도맡아서 처리해준 덕분입니다.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군 생활과 정치 활동을 하면서 여러 다른 곳에 발령받았기 때문에 애나가 혼자서 농장을 맡아 경영해야 했습니다. 고용인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애나 해리슨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놀면서 지낸 여성이 아닙니다. 농장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했죠. 해리슨이 정치를 하는데 애나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 접대도 잘했고 또 집안 살림을 잘 맡아서 경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애나가 농장을 맡아서 관리하지 않았더라면 해리슨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애나 해리슨이 무척 강한 여성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840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해리슨 자택을 방문한 사람은 애나 해리슨이 남편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애나가 정치적으로 남편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운동 일정을 짜는 데는 애나의 역할이 컸던 것 같다고 영 교수는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애나는 독실한 장로교 신자였고 남편보다 훨씬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해리슨이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한 얘기가 있는데요. 다른 날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지만 주일에는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별로 종교를 존중하지 않지만 아내의 종교를 무척 존중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무시하고 일요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애나 해리스는 아이들을 기르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집에서 묵묵히 남편의 정치활동을 도왔는데요. 1840년에 남편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애나가 이를 반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At age 65 and in poor health, she was just
나이가 65살인데다가 건강도 좋지 않았으니까요. 애나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 몸이 좋지 않아서 남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데도 워싱턴에 가질 못했죠. 건강이 좀 좋아지면 워싱턴에 가서 남편과 지내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군인 출신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은 강인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겨울비가 내리는데도 모자와 외투도 없이 의사당 밖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는데 길고 긴 연설을 이어가던 해리슨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 폐렴으로 알아누웠고 결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네, 결국 애나 해리슨은 백악관에 들어와서 살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미처 출발하기도 전에 남편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이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애나 해리슨이 1841년 3월부터 한 달 동안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낸시 영 교수는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애나 해리슨은 19세기 미국의 전형적인 퍼스트 레이디였다는 겁니다.
And that is the making of it to be okay.
적극적으로 백악관에서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는 얘기입니다. 애나 해리슨은 워싱턴에 가지도 않았으니까 뭐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1829년에서 1869년 사이에 퍼스트 레이디들을 보면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5명 있었습니다. 이 다른 친척 여성에게 손님 접대하는 일을 맡기곤 했죠. 애나 해리슨은 일단 나이가 많았고요. 아마 남편이 죽지 않고 임기를 채웠다고 해도 손님 접대하는 일은 다른 친척 여성에게 맡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애나 해리슨은 겨우 한 달 동안 미국 퍼스트 레이디였지만 여러 가지 기록을 세웠는데요. 정규 교육을 받은 첫 대통령 부인인데다 또 가장 나이가 많은 퍼스트 레이디였고요. 또 손자를 대통령으로 둔 유일한 퍼스트 레이디로 기록됩니다.
She is the first presidential spouse.
애나 해리슨은 또 대통령 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연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 점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돈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자식들이 돈을 낭비해서 이 해리슨 부부가 도와줘야 했죠. 애나는 남편이 죽은 뒤에 종교를 더 열심히 믿었습니다. 일종의 복음주의자가 됐는데요.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지냈습니다.
국가가 너희 봉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가서 겁내지 말고 내 의무를 성심성의껏 수행해라. 너를 위한 내 기도가 응답받아서 네가 무사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구나. 할아버지와 여러 번 비슷한 상황에서 이별했는데 그때마다 할아버진 무사히 내게 돌아왔단다. 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네. 남북전쟁 당시 애나 해리슨이 손자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노예 제도를 반대했던 애나는 손자에게 북군에 나가 싸울 것을 권했는데요. 미국 초기 격동기에 태어난 애나 해리슨은 독립전쟁과 1812년 전쟁, 멕시코 전쟁을 경험했고요. 또 남북전쟁까지 겪었습니다. 애나는 89살까지 장수하면서 자녀 10명 가운데 8명을 먼저 떠나보냈는데요. 남편 해리슨 대통령과 사별한 뒤에도 23년을 더 살다가 186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구대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의 부인 애나 해리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의 혐의로 기소된 우간다의 전 반군 사령관인 도미닉 옹웬의 유죄를 확정한 국제형사재판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 판결은 2021년 2월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옹웬이 항소한 데 대해 내려졌습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수천 명의 생명과 여러 세대에 걸친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괴에 대한 옹웬의 책임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옹웬이 우간다에서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내린 첫 항소 판결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간다 반군에서 끔찍한 성폭력, 고문, 강제 노역을 당한 수천 명의 젊은 여성과 소녀들, 그리고 폭력과 학대의 모든 희생자와 생존자들에게 우리는 이 판결이 정의가 행해져야 하고 앞으로도 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지프 코니가 이끄는 반군은 1987년 우간다 북부에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이상 이 반군은 우간다 정부군을 공격했으며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반군은 학살과 재산 파괴 외에도 조직적으로 청소년을 납치해 군인과 성노예를 만들었습니다. 우간다 반군은 6만 6천 명의 청소년들을 징집하고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소로 몰아넣은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수년 동안 우간다 정부군은 여러 군사작전을 통해 반군을 약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반군은 인접국인 콩고민주공화국과 남수단으로 도망갔으며 반군은 거의 소탕됐습니다. 반군의 사령관인 조셉 코니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도미니크 옹웬을 국제형사재판소로 이송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조셉 코니의 체포와 이송 또는 유죄 판결에 이르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제공합니다. 그의 행방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wcrp@state.gov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1-202-975-5468로 왓츠앱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정보 제공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질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또 휴대전화로도 접속이 가능한 BOA 방송,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